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신 편지, 그 중에 두 번째 서문화 교회에 보내신 편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 두 번째는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칭찬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9절에 나오는 현재 에베소 이 서문화 교회 상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10절에 나오는 미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쭉 말씀하셨죠. 현재 상황은 환란, 궁핍, 비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자들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사실은 사탄의 회당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장차 어떤 일들이 있을지 쭉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와 비교해 보면 이 10절 위치에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시고 또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야 사실은 좀 이렇게 모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도리어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문화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가? 10절에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서문화 교회가 고난을 당할 것이란 말씀하세요. 그 뒤에 보시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귀가 성도들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놓는 이런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진짜로 열흘을 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징적인 뜻이어서 그리 길지 않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을 당해서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대부분 10일 이내에 다 나왔습니다. 뭐 그 이후도 또 다시 잡혀가곤 했지만 그래서 이게 진짜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혹은 다른 환난을 당할 때 딱 열흘만 당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 열흘만 잘 참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내가 굳이 열흘씩이나 당해야 되나? 혹은 이게 상징적인 기간이어서 짧은 것으로 주님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1년, 2년 이렇게 길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가, 장차의 모습은 어떠한가 간단하잖아요. 좋지 못합니다. 환란이 있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 나왔던 9절이나 10절, 서머나 교회의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닥칠 상황이나 똑같죠. 현재도 환란과 궁핍과 비방인데 앞으로도 그보다 더 좋지 못한 일들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머나 교회는 이 옴짝달싹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힘겹고 어려운 지경만 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 당할 고난을 어떻게 규정하셨느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중간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 아 우리가 감옥에 갇혔구나 이렇게 현실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누군가를 감옥에 집어넣을 때는 재판관이 넣거나 아니면 그 당시는 총독이 집어넣거나 군인이 넣거나 했겠죠. 뭐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가 끌어다가 성도를 감옥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 있는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마귀가 하는 행동이다. 마귀가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사실 본문에는 이 마귀가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오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이 소문나 귀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해서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다닐 때 1차, 2차, 3차 여러 여행을 다닐 때에 계속 핍박하던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걸고 했었으니까 그런 양상들이 초대교회도 계속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좋지 못한 환난당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환난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처음 부분에 나오는 거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또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건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을 주시면 좋잖아요. 그냥 가서 즐겁게 누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꽃길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그저 꽃길만 걸어가라 이러시면 좋을 텐데 두려운 상황, 핍박당하는 상황 좋지 못한 상황을 쭉 허용해 놓으시고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편으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문화 교회는 이미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지껏 마음이 힘들었지. 근데 앞으로도 더 힘든 일이 생길 거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일이 생길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용기가 막 불끈불끈 솟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하튼 주님께서 이런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10장 10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두 번째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긴다, 충성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것저것 감당하는 걸 생각해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니까.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는데 그때 사용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번역할 때는 충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faithful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원래 헬라 성경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 의미를 살려 번역하자면 적절하게 번역하자면 죽도록 충성하자가 아니라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죽도록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사실은 이게 의미의 문맥적인 의미에서도 맞겠죠. 마귀가 왜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믿음 버리라고 그러는 거죠. 믿음 생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면하실 때에 당부하실 때 첫 번째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목숨을 걸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게 사실 문맥적으로도 맞는 거겠죠. 그래서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신실하게 믿음 지키고 참 신뢰할 만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권면의 말씀에는 독특하게도 맨 끝에 상급에 대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에 편지 보내실 때에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시면서 형벌을 말씀하셨죠. 그럼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격려하세요.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신실한 사람, 믿음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책망하시고 형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당부하시고 명령을 주시면서 상급에 대한, 칭찬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일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도 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상급이 약속되고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다른 특징을 찾아보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죠. 감옥에 갇히는 것만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신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목숨을 내어놓는 각오를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너에게 목숨을 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어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면 나도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가족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이것저것을 버리면 첫 번째로 이 땅에서 백배를 받을 것이고 두 번째로 내세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 죽도록 충성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관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일까요?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얻는 것일까요? 너무 지나치게 내세 중심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만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죠. 동시에 내가 무언가를 각오할 때는 어떠했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환란뿐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뿐이고 좋지 못한 일들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소망을 가져야 그래야 어떻게든 버텨나가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할게요.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서문화교회가 환란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당부하시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관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요.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뭐 주님께 조금 송구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서문학교회이면 주님께서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또 제가 입장 바꿔놓고 내가 주님이면 어떤 분위기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서문학교회가 앞에 있습니다. 여주고도 힘들었거든요. 여주고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믿음 지키고 살겠다고 발부둥 쳤는데 주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환경을 앞으로도 당분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주님은 하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을까? 야, 믿음 지키는 게 본분이니까 흔들리면 안 돼. 그게 사람이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꼭 믿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늘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까 싶어요. 아마 뭐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편지를 쓰진 않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 대신 고난을 당해줬으면 좋겠다. 여주껏도 그 어려움 당하느라 힘들고 애썼는데 앞으로 그 고난을 어떻게 또 당할까? 어떻게 이겨낼까? 그래도 네가 꼭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당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내가 네 옆에 꼭 있어줄게. 내가 네 손을 꼭 붙잡아줄게. 꼭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격려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삶을 살면서 아, 왜 여지껏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까? 왜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환경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참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언제일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서문화교회 같으면 열흘 뒤입니다. 그 열흘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관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비슷한 그런 처지를 당할 때마다 서머나 교회처럼 결국 승리하고 생명의 관을 받고 말겠다는 그런 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때때로 왜 나만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어제도 당하고 오늘도 만나야 하는지 마음이 한탄스럽고 또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지껏 믿음으로 잘 헤쳐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상급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이 되었건 성도들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귀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입술 가운데 기쁨을, 감사를, 찬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